그된일을보고하나님께영광을돌려가로되이런제목으로누가복음강의를이어가겠습니다성경은그리스도께서운명하시던순간을사복음서전체에서상세히기록을해놓고있습니다이땅에오신하나님의아들께서하나님의택하신모든자녀들을대신해서하나님께정죄를받으시고십자가위에서그모든죄에대한공의의대가를지불하심으로그생명을버리시게된이사건을성경은생생하게우리들에게이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메시아의최후를성경이어떻게묘사하고있는지오늘은이것을성경을통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44절을보겠습니다그리고이미제6시쯤이었다그리고어둠이 온땅위에제9시까지왔다이렇게기록이되어있습니다유대의시간으로6시에서9시는지금시간으로오전9시에서정오까지의시간을가리킵니다하루중에가장밝은시간가장밝은시간이었지만예수님이고통을당하시면서죽음을맞이하게되기까지는해가빛을잃고온땅에어둠이임했다이렇게기록하고있습니다십자가에서죽음을맞이하시는그리스도는그냥평범한죄인이아니라모든죄인을위해서죄없으신그분께서자기를버리시면서영원한대속의주가되신하나님의아들이셨습니다그하나님의아들의죽으심에대해서하나님은이같은초자연적인이적을통해서어리석은인간들에게너희가십자가에매달아죽이는그가누구인지를선명하게나타내보이고계셨습니다하늘에해가빛을잃어버렸다뭐지금은뭐개기일식뭐이런과학적인어떤현상으로그런일들이종종일어나기때문에사람들이그다지그런현상이일어날때크게놀라지않았지만과거에는이런일들이흔한일이아니었죠대낮에9시부터12시까지해가빛을잃고흑암이드리워지는이런일이일어났다는겁니다주님께서다시오실때도주님이예언하시기를하늘의징조가나타날것이다이렇게성경이예언을했죠예사롭지않은일들이예사롭지않은일들이일어날때그모든일들이하나님에의해서일어나는일들이다라는사실을앞으로우리는또다시보게될것입니다그것을알게될것입니다살면서단한번도본적이없는하늘의징조들이일어날때여러분예수님이내가다시올때그런일들이일어날것이라고말씀하셨던것을기억해야될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인간의모든죄를지고십자가에서위대한대속을이루시는아들의죽음앞에서태양의빛을소멸시키셨습니다이런하늘의놀라운이적을통해서하나님의지극한슬픔을표현하신것입니다죄인들을향하신성부하나님과성자하나님의끝없는사랑과긍휼이십자가위에서펼쳐지고있어도이것을전혀깨닫지못하는어리석고무지한자들에게하나님은이렇게아들의죽으심의그의미를그하나님의죄에대한진노하심을자연의이적을통해서초자연적인이적을통해서드러내고계셨던것입니다죄인을구원하기위한이삼위하나님의놀라운구원의계획을알지못하는자이것을믿지못하는자들은금수보다못한자들입니다죄인을구원하기위해하나님의아들이행하신일을모르는사람들알고자하지않는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또 알아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랑과 긍휼로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반복해서 알고 깨닫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빛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온 하늘이 흑암으로 뒤덮인 것에 이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이제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 희생제사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쳐진 막을 가리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출입한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회복되었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이 휘장이 찢어진 이적은 강력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주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교훈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영원한 담을 허무신 일이다 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가장 위대한 특권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도우심을 얻고 무엇보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다듬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연단을 그래서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구해야 되는 이 거룩한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넘치는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받으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46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셨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들에 내가 나의 영혼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운명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위에 사신 여러 말씀들이 덧붙여져 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주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을 다 생략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수를 다 마치고 다시 우리를 불러드리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억이 없죠. 네, 태어날 때 기억을 가진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모두 그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수하실 때 아직요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요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회수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탁 속에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마지막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도 그리고 소망이나 확신이나 기대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응?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까?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죽음에 대한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주님의 품에 나를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주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이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길가다 차에 치여 죽으면 외마디 소리도 없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well dying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뭐 모든 것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더라도 그의 죽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더라도 빛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 그가 기쁨과 감격 속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본질과 그 너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죠. 예? 아니 우리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온갖 좋은 걸 누리지도 못한 사람이 죽는 날, 그날마저도 이렇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으면 아유 그 인생 그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아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누려보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면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만큼은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예?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죠. 예?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제 영원히 본향으로 귀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의 죽는 날이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그날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47절에 그러자 백부장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웠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증거들을 이제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먼저 백부장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휘하의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사형의 집행 책임을 맡은 자로 보여집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지켜본 자였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옆에 있는 죄인들과 나누신 대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분의 표정, 모습, 모든 것을 지켜본 자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이 백부장은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께서 운명하시던 시간에 흑암이 뒤덮이고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날 백부장은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목격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그러니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앞에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 그는 심히 두려웠을 것이고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아, 이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그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다음 순간 그의 입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 그가 누가 됐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 앞에서 반드시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어떤 시점이 됐든 간에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드라마틱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많은 것이고 예수를 처형하던 로마의 백부장도 극적으로 그날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회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를 감시하고 있던 간수도 두려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유효적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교회가 새신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은 더 복음이 잘 전해질 테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연구하자고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뭘 교회가 뭘 어떤 얘기를 해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응? 그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맨날 선물 손에 쥐어주고 뭔가 재미있고 버라이어티한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고 뭔가 쉽게 재밌고 즐겁게 유쾌하게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을 자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그가 택자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목사 설교 단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어도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오고요. 1년 뒤에도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고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여기 나와 앉아있다가 복음을 듣고 마침내 회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하는 건데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이러한 위대한 구령의 역사는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녕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48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위하여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그와 함께 따르던 여자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멀리서부터 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외쳤겠어요. 그들은 주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엄청난 이적들을 보고 난 이후에 백부장과 동일하게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큰 두려움과 큰 가책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심히 괴로웠고 고통스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거듭난 회심이 일어나게 된 자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 것에 대한 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바로 저 예수를 죽인 죄인이로구나 하는 이 견디기 힘든 자책 그로 인한 통회의 감정이 생생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죽인 것이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가축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알 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로는 다 아는데 전혀 그게 가슴으로 와 닿아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다 라는 자각과 그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을 통해서 통렬하게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이런 느낌이 전혀 그런 감정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회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여러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자 오늘은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책이 있느냐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복음에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왔던 모든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쫓아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아는 자들이란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자들인데 아마도 이 가운데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복음은 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신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먼 발치에 서서 그리스도의 임종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했던 주님의 운명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그들은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그 죽음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아마도 형장의 삼엄한 경비로 인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 물론 그들은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바라본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되고 바른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분주의적인 신앙을 굳게 고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소수의 무리들만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방식 또한 사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중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배 형식이 대중적입니까? 성찬식이 대중적입니까? 설교의 메시지가 대중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방식조차도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찬, 우리가 배우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들은 귀 기울이는 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냥 다 미쳤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그런 교회가 있어?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른 복음과 참된 신앙의 모든 지침들을 굳게 지키는 이들은 단언컨대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마지막 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사랑했던 자들을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아직 완전하지 않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린 초라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그 생애를 다하시는 시점에 십자가의 주변의 풍경은 이러했습니다. 그 죽으심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적을 통해 증명되었고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영혼들이, 소수의 영혼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이적들을 보아놓고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과 진리의 가치,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또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위대한 가치를 알아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일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모두 바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이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자가 과연 교회 안에 다수이겠느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다수이겠느냐? 이 비오는 금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무리가 적은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데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이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교회, 예수,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을 위해 지신 십자가의 그 고귀한 가치를 알려고 하는 자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수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예수 이런 거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만을 굳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걷고 또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파묻혀서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이러한 말씀을 들은 석교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